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미국이나 영국과 협력할 뜻이 없다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오늘 이란 국영TV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지난해 세계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메네이는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은 약속 이행을 피하기 위한 구실로 인권과 테러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핵합의에 따라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자 서방 국가들은 지난 1월 경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제재가 해제된 뒤 이란과 서방과의 교역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제재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미국은행들은 이란과의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여전히 테러를 지원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지중해에서 선박이 전복돼 342명이 구조되고 4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항해 도중 침몰한 이 목조 선박에는 700여 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이주기구 대변인은 VOA에 그리스 크레테 섬에서 남쪽으로 113km 떨어진 지점에 구조 신호를 보낸 조난 선박이 있었다며 이 선박은 북아프리카를 출발했지만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그리스 해안경비선을 비롯한 5척의 선박과 구조 헬기 등이 파견돼 구조 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으며 곧 이집트군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의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들의 운명은 난민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출신 국가로 되돌려 보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지역 최대 연례 안보 회의인 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각국 국방장관과 군 고위 지휘관들이 참석하는 샹그릴라 대화는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카터 장관은 내일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남중국해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건설 활동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한반도 긴장 상황과 미중 관계, 아시아에서 증가하는 이슬람 반군들의 활동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상호 비난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가 지식과 안정성, 막대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미국 대통령이 되기에 기질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어제 저녁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서 가진 유세에서 자신의 기질은 클린턴 후보보다 훨씬 강인하고 낫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클린턴 후보의 연설을 듣는 동안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가 힘들었다며 만일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했더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과 모레 각각 버진아일랜드와 푸에르토리코 당원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마지막으로 미 공군사관학교에서 졸업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 서부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800여 명의 새로운 공군 장교 임관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지난 7년간 경험한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고립주의를 택할 수는 없다며 전 세계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군이 단독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외교와 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에서 경찰과 공원을 무단 점검한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적어도 24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북부 마투라시의 한 공원에는 2년째 3천여 명이 무단 점거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림에 따라 경찰이 어제 이들을 해산하기 위한 단속에 나서면서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도 숨졌으며 수백 명의 점거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무단 점거자들이 경찰의 해산 조치에 반발해 총격을 가하고 수류탄을 투척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주입니다. 6월 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딴 대화 공세를 이어가더니 갑자기 물리적 타격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간의 대화 주장이 진정성이 없는 선전 공세였을 뿐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 주요국 안보 관계자 등이 참여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2016 샹그릴라 대회에서 북핵 문제가 처음으로 특별 주제로 선정됐습니다. 북한 체제의 위선을 고발한 기록 영화 태양 아래가 다음 달 뉴욕을 비롯해 미국 15개 도시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동안 한국을 향해 대화 공세를 이어가던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위협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한국 정부는 태도를 바꾼 북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무자비한 물리적 타격을 위협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얼마 전까지 여러 기관과 보도매체를 통해 남북 대화를 주장한 북한이 태도를 돌변해 물리적 위협을 거론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강경 공세,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을 운운하면서 또다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모습은 그간의 대화 주장이 진정성이 없는 선전 공세였을 뿐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에 흔들림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은 무모한 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군사회담 제의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정당한 제안이라며 이를 무모한 군사적 망동으로 거부할 경우 한국 당국에 가해지는 대응은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서해 열점 수역 등에서의 군사적 충돌의 불씨를 제거하고 정세 안정을 도모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평화적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의였는데 한국 당국이 이를 위장평화 공세라고 전면 거부하고 군사적 망동까지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대화 공세와 위협 카드를 번갈아 쓰고 있는 데 대해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의 현 단계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관련국들의 시선을 자신들의 비핵화가 아닌 지역 평화 문제로 쏠리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상과 협박 카드를 번갈아 내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선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행동이기도 하다는 관측입니다.
이번에 모인 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전쟁이 일어날 만큼 지금 굉장히 급박하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평통 성명도 일단 그런 목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직후 이번 성명이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시 주석이 리 부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압박 일변도로 다루기보다는 회유와 설득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의 대북 지원이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방중 문제 등을 놓고 향후 있을 수 있는 중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대화 공세를 펴고 있고 이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도 대화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남북 대화를 재개해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대화로 당으로 끌어내야 된단 말이죠. 지난번에는 유화적인 자세로 대화를 요구했고, 이제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안 나오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압박하는 거죠.
김 박사는 북한으로선 이런 이유로 자신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군사적 도발엔 신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 주요 국가의 안보 관계자들이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가 오늘 개막했는데요. 북한의 핵 문제가 처음으로 특별회의 주제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방위 북핵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의 본회의 주제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장관의 샹그릴라 대화 주제 연설은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한 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 등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의 설명입니다.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촉구하고 이에 관련된 관심을 각 국가들이 갖도록 하고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협력을 촉구하는 그런 것이죠. 특히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공개 회의에서 모든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 하는 것은 중국한테도 큰 압박이고 무시할 수 없거든요.
특히 지금까지의 샹그릴라 대화에선 북핵 문제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몇몇 국가에게만 관심사였다면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4일 특별 세션 의제로 처음으로 북한의 위협 억제가 선정돼 각국의 고위급 인사와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의 위협 지수가 높아지면서 북핵 문제가 전 세계의 안보 문제로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올해 샹그릴라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4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국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해 미한, 한일 양자 회담도 잇따라 열립니다.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 이후 1년 만에 열리는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역시 북핵 문제로 북한 위협에 대한 상황 평가를 비롯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국 국방부 권기현 담당관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회의 기간 중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 강화와 국방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미한일 회담에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과도 별도로 만날 계획입니다.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동의 지침 대응인 4D 작전 개념을 점검하는 등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3일 미국의 사드 배치 곧 발표 임박 보도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현재도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종료가 되면 필요한 사항들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은 5일엔 프랑스와 스위스 국방장관과도 각각 만나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들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매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돼 샹그릴라 대화라고도 부릅니다. 이번 회의엔 23개국 국방장관을 비롯해 모두 35개 나라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이 진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 간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사안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회의 중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을 만난다며 사드 배치 계획이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터 장관은 사드는 배치 계획이 진전 중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계획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한 두 동맹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 배치는 두 동맹국이 함께 결정한다며 모두가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배치 시기를 묻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며 추가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는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안팎에서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로 미국과 한국은 지난 2월 사드 배치에 관한 공식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이날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가 일부 경쟁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북한이란 겁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모두가 불만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과 6자회담 5개 참가국들 그리고 유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쨌든 도발적이며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의 국제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유엔이 매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미한일 세 나라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특히 세 나라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계속 구축하고 능력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이 참석하는 15차 아시아안보회의는 3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립니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민관 다자 안보협의체로 특히 관련국 국방장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연례회의입니다. 카터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별도로 한일 국방장관들과 양자 3자 회동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뷰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죠. 미국 내 전문가들은 재무부의 이번 결정을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국제 금융 거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북한이 국제 금융 체제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안보센터의 데이비드 애셔 선임연구원은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a long time coming. There's been an evidentiary basis for taking the action for many years, going back to 2000.
지난 2005년 이후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기반이 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겁니다. 2005년 미 재무부 선임 경제 자문관으로 방코 델타 아시아 BDA 은행 체제에 관여했던 애셔 연구원은 북한이 사이버 해킹과 위폐 제작, 마약 밀매 등 불법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셔 연구원은 북한이 아마도 세계 최대 범죄 활동과 자금 세탁 지원 국가일 것이라며 미 재무부가 이번에 취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이런 북한을 금융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 Treasury action is going to force financial institutions to no longer have any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북한과 어떤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국장도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미국의 금융기관들을 이용하는 것이 원천 봉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d while there are already prohibitions on North Korean access to those accounts, this would preclude both access to those for these types of transactions and indirect access as well.
이미 북한이 미국 은행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위장회사를 통한 기만적인 방식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미국의 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이번에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대리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제3국 은행들이 미국에 개설한 대리계좌를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거래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이런 조치들은 60일간의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So North Korean banks cannot use those New York accounts, but more importantly, other banks like Chinese banks cannot.
북한이 미국 금융체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 관련 있는 중국의 은행 등 다른 은행들이 미국에 개설한 대리 계좌를 이용해 송금할 수도 없게 됐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매우 강력한 세컨더리 금융 제재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 은행들도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세컨더리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의 윌리엄 뉴콤 객원연구원은 국제 금융기관들이 경각심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Make a lot of international banks think twice before handling North Korean accounts because
미국 은행들과의 관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많은 국제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 금융 거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뉴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이행 보고서 제출 시한은 뉴욕 시간으로 어제 2일까지로 이 시간을 기준으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한국, 러시아, 일본, 호주 등 20여 개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영문 1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이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 현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 업체가 북한 등 미국 정부가 미국산 장비와 부품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에 이를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혐의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미국 기업과 거래가 중단되는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 상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신문은 상무부가 소환장을 통해 화웨이 측에 북한과 이란, 수단, 쿠바, 시리아 등과 거래한 기록을 요구했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또 화웨이가 자체적 혹은 제3의 회사를 통해 이들 나라로 보낸 화물 내역에 대한 5년치 기록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화웨이가 미국의 장비와 부품 등 수출이 제한된 품목들을 이들 나라에 불법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이란, 시리아 등의 미국이 제한 품목으로 규정한 장비와 부품을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와 부품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 3월 또 다른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GTE가 이란 등의 수출 제한 품목들을 재수출했다며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제재는 미국 기업이 GTE에 장비와 부품을 수출하기 전 미리 상무부의 허가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미국의 부품으로 스마트폰 등 완제품을 만들어 온 GTE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당시 이를 보도한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GTE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판매 내역을 공개하고 일부 나라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달 30일까지 제재를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웨이가 이번 조사에서 북한 등의 미국 정부가 금지한 품목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GTE와 같은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화웨이가 GTE보다 규모 면에서 더 크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따른 파장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화웨이의 2014년 수익은 미화 600억 달러로 GTE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통신과 관련한 각종 장비를 생산해 미국 등 전 세계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북한에도 화웨이가 만든 스마트폰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웨이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화웨이는 회사가 운영되는 지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 상무부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체제의 위선을 고발한 기록 영화 태양 아래가 다음 달 미국에서 개봉됩니다. 뉴욕시를 시작으로 북미 지역의 15개 이상의 도시에서 상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happiest people on earth live in this country. And for several generations, the motto of their lives.
북한 당국이 체제 선전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 영화 태양 아래가 7월에 미국에서 개봉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태양 아래를 배급하고 있는 이카루스 필름스의 리비아 블룸 부사장은 이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태양 아래는 7월 6일 뉴욕시의 필름 포럼 극장에서 처음 개봉한 뒤 미국과 캐나다의 최소 15개, 최대 30개 도시에서 연달아 상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카루스 필름스에 따르면 뉴욕시의 독립영화관인 필름 포럼에서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상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시의 예술영화관 램을 모니카 필름센터도 7월 15일에서 20일을 태양 아래를 선보입니다. 블룸 부사장은 이에 더해서 태양 아래가 북미 지역의 약 20개 영화제에 출품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양 아래는 북미의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 시애틀 국제영화제에서 5월 30일에 이어 6월 1일에 상영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미국에서 가장 전통 있는 영화제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에 금문상 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이 영화는 역시 같은 4월 미국 위스콘신 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됐습니다. 1999년에 시작된 위스콘신 국제영화제는 미국과 세계의 다양한 독립영화를 소개하는 장입니다. 이달 22일에서 27일에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리는 낸터킷 국제영화제에서 태양 아래가 상영됩니다. 또 22일에서 26일에는 워싱턴 DC의 AFI 닥스 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기록영화 제작자인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는 앞서 4월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해서 지금까지 2만 9천여 명의 관객이 관람했습니다. 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직접 관람하고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태양 아래는 1시간 46분 길이로 평양에 사는 진미라는 이름의 8살 소녀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을 1년간 촬영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진미가 소년단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북한 당국은 진미 부모의 직업과 거주하는 아파트 등을 모두 조작해서 감독에게 제시하는 한편 영화 촬영 내내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만스키 감독은 각본상의 영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그 전에 사전 준비 작업도 몰래 찍어서 북한 당국자들이 기록 영화에 개입하는 장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지난 1월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의 간섭 때문에 제작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Это правда, но это почти невозможно.
진실을 담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사람들을 만나고 촬영을 할수록 사실이 아니라 비현실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스키 감독은 그런 비현실을 사실처럼 왜곡하는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가 공개되자 북한은 물론 영화 제작을 지원했던 러시아 당국과 정치인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발과 대조적으로 영화는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올해 제21회 빌뉴스 영화제 발틱 게이즈 경쟁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 제40회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경쟁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지난해 제19회 에스토니아 탈린 블랙나이츠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감독상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고 제19회 지라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임진강 예술단은 탈북 예술인들이 주축이 돼 이 문화예술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로 파주 지역에서 활동해 오다 올해부터는 전국 전역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탈북민들 중에 예술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지난 2013년 임진강 예술단을 만들었습니다. 임진강 예술단은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점을 극복하고 한민족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창단해 지금까지 4년째 한민족의 전통 무용이라든가 노래, 악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진강 예술단의 백영숙 단장입니다.
임진강 예술단은 북한 문화예술공연단체입니다.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의 딸 주민들로 그 예술단이 있고 지금 현재 설립되어 있고요. 북한에서 전문 예술 활동을 하던 예술인들로 준비된 임진강 예술단은 북한 문화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남북이 문화적 차이점을 해소하고 그 통일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그런 선구적인 단체입니다. 북한이 전통 문화 예술 공연을 주로 하며 춤과 노래, 아코디언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예술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주 지역에 북한의 문화 예술을 알리고 탈북민들과 실향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했던 임진강 예술단은 이제 파주 지역 사회를 넘어서 전국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문화지원 시스템에서 지금 그 실행하고 있는 신나는 예술여행 그 전국 사회복지 순회공연을 맡아가지고 전국의 그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들 비롯해서 문화가 그 소외된 그런 지역을 찾아서 예술 공연을 그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 관람 경험이 없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 공연하는 신나는 예술 여행을 시작한 후로는 임진강 예술단 단원들이 더 바빠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년에 3, 40회 정도 공연을 했는데요. 올해는 크고 작은 공연들까지 합해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 임진강 예술단의 김춘영 단원입니다.
옛날에 전쟁 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호응해 주시고 저희와 그 되게 많이 따뜻하게 공연을 다녀오게 되면 그런 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공연을 하면서 그 관객분들이 호응을 같이 맡아주실 때 그럴 때 되게 좋아요.
안영애 씨는 임진강 예술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예술단의 일정을 관리하고 예술단과 관련된 업무를 돕습니다.
우리 예술단 어디가 다른데 공연 갈 때도 제가 가서 내가 매니저를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잘 어디가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활발하게 잘 나가는지 우리 대표님이 진짜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네.
안영애 이사는 직접 무대에 서지는 않지만 관객들이 박수치고 호응할 때마다 임진강 예술단에서 활동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임진강 예술단 공연은 지금 뭐라는가 저게 뭐이던가 저게 이 변신하는 옷 변신하는 그거 있어요. 그 어디가 수민들 그 우리 공연 나가면 맨 어디가 그저 그거 변신하는 옷이 있어요. 변신하는 옷이 있는데 그것만 하면 막 박수가 열광적으로 막
몇 개나 변신하세요?
네 개요. 사계절이니까.
굉장히 비밀스럽게
하시네요. 네, 비밀적으로 하지요. 그거 저는 어디가 우리 공연 나갈 때, 제 공연할 때 어디가 모이다긴 해. 우리 사람들이 많을 때 막 박수 칠 때 제일 보람이 느끼고요.
이제는 파주 지역을 넘어 전국 순회 공연까지 진행하고 있는 임진강 예술단인데요. 최근에도 공연을 꾸준히 이어왔고 이달에도 예정된 공연이 있습니다. 백영숙 단장입니다.
5월 31일 파주시에 새마을회 노인잔치를 크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초대 공연 받아 하고요. 신나는 예술여행이 지금 현재 6월 21일 날 또 신나는 예술여행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우리 북한의 달주민 임진강 예술단은 그 나라에서 지금 그 실행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쉽게 아 그게 어떤 공연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한국 연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를 하시고 우리 임진강 예술단이 주관하고 예 그 국민이 복지 기금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라 전국 순회 공연을 지금 임진강 예술단이 맡아서 그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21일 날 그 신나는 예술여행이 강원도에 지금 잡혀 있는데 그 강원도 신나는 예술여행 우리가 그 갈 때는 취재진들과 함께 그 취재를 해가지고 전국에 신나는 예술여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금 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 이 사업이 어떻다는 걸 제가 전국에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북한 예술의 멋을 전국에 전달하고 있는 임진강 예술단과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세계 35개국의 국방장관과 고위군 지휘관 등 안보 당국자들이 참가하는 15차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스위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월급을 주는 복지 정책을 놓고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또 같은 날 남미 페루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실시되는데요.
네.
일본계 이민자로 처음 페루 대통령이 됐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 게이코 후지모리 민중 권력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예.
또 미국 소식으로는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또 민주당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비난전이 가열되고 있다는 내용 포함해서 대선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라고 하죠. 앞서 네. 저희들이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안보회의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이 싱가포르에서 열려왔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회의 장소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이어서 통상 샹그릴라 대화 이렇게 부르고요. 지난 15년 동안 아시아 지역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한 주요 논의의 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올해도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같은 아시아 지역 안보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진 35개 나라 국방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요.
네.
태국의 경우 유일하게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회의에서는 어떤 문제가 다뤄집니까?
네, 샹그릴라 대화 역사상 처음으로 이 북한의 핵 위험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됐다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네.
이번 회의에 본격적인 일정이 진행될 내일 오후 첫 의제가 바로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네.
이 의제 말고 이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주제로 삼은 일정은 없는데요. 북한 외에 이슬람 성전주의 테러 분자들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강화, 또 사이버 공간에서 위협을 포착하고 대응하기 이런 걸 비롯해서 다양한 이 아시아 지역 내 분쟁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네. 35개 나라의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안보회의 가운데는 상당히 비중 있는 그런 회의인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전해주신 주제를 바탕으로 합동회의를 하는 것 이외로 별도의 참가국들 사이에 개별 회담도 진행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내일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의 이 양자 회담, 또 여기에 일본을 포함한 3자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 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은 이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또다시 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순젠거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내일 이 한민국 국방장관, 한국 국방장관하고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이 사드 배치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는 반면에 한국 측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전망이라고 언론들이 전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국가 간의 안보 현안이 있으면 이걸 개별 회담을 통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밖에 개별 회담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번 개별 회담의 큰 이슈가요.
네.
남중국해 긴장 완화 문제라고 하는데요. 카터 미 국방장관이 지난주에 중국에 대해 했던 말을 또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중국이 스스로 고립되는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중국의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동시에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양자회담 일정은 잡혀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분쟁 해소 방안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볼까요? 스위스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월급처럼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 투표를 하는군요.
네. 성인 한 사람당 한 달에 2,500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미화로 2,500달러, 또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한테는 한 명당 매월 650 스위스 프랑, 미화 650달러를 정부가 지급하기로 하는 기본소득 보장안을 놓고 스위스가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결코 적은 액수의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네. 개인소득이 높든 낮든 또 일자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꾸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또 보장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일단 들었을 때는 굉장히 혹한 내용입니다. 반대하는
네.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복지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쪽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인 생활비가 꾸준히 나올 경우에 누가 일을 하고 싶어 하겠냐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그렇군요.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서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또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 경제와 사회보장체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실제 국민투표에서 이 기본소득 보장안이 부결된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스위스의 복지 수준은 뭐 세계적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국민들의 기본 소득도 국가가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그런 그 취지인데 이번
네.
투표가
네.
이런 움직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이번 국민 투표를 제안한 단체가 BIS라는 단체인데요.
네.
이 단체가 생계 걱정이 없어지면 이 돈 때문에 일자리를 갖지 않아도 되니까 근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또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직업을 고를 수 있으니까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되니까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네.
영국의 켄트 대학의 파올로 다르다넬리라는 교수가요. 미국 CNBC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회적 화합의 가치를 두는 스위스 사회에서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커지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런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끌어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나라가 스위스만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핀란드가 있는데요. 핀란드는 실업률을 낮추려는 취지에서 모든 국민한테 월 800유로 미화 892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 혜택을 모두 폐지할 계획이고요.
예.
또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19개 시당국 차원에서 모든 시민한테 매달 기본소득 900유로 1,004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역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네.
모두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기본소득을 국가가 보장을 해주자 이런 그 문제가 유럽에서는 이미 상당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 경제 전문지죠. 포춘이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실패하더라도
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 부의 불평등 이슈 또 씨름하고 이런 또 기술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오는 5일에 진행되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페루의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있었는데요. 케이코 후지모리 민중권력당 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을 못 얻어서 이번 결선 투표가 열리게 된 것인데요.
네.
당초 여론조사에서 후지모리 후보가 선두였기 때문에 뭐 무난히 당선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며칠 전에 이 좌파 성향인 광역 전선당 후보 베로니카 멘도사 의원이
예.
이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변화를 위한 페루인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막판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 후지모리 후보가 쿠친스키 후보한테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페루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표를 할까요?
네, 페루 국민 역시 경기 회복을 시켜줄 지도자를 찾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페루가 세계 2위의 구리 생산국인데요. 이 나라의 성장률이 지난 2010년 8.5%였다가 불과 5년 만인 지난해에 3.26%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국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페루 경제가 이런 정세로 인한 타격을 줄이려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어제 미 서부 샌디에고에서 외교정책 연설을 했는데요. 역시
네.
예상했던 대로 상대당, 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판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자신의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강조하면서요. 동시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후보의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클린턴 후보가요. 예,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후보는 기질상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Donald Trump's ideas aren't just different. They are dangerously incoherent.
네, 트럼프 후보의 외교 정책은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의 방안들은 구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로 괴상한 떠벌림과 개인적인 반목 그리고 명백한 거짓말의 열거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클린턴 후보 측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외교 구상이 미국을 위험에 처하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요. 동맹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국제 문제에 개입하기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가 미국이 구축해놓은 동맹관계를 끊어버린다면 미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후보가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동맹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클린턴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트럼프 후보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외교 정책은 미국을 위험으로 내몰 수 있고 또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 국가의 안위가 달린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트럼프 후보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가 핵단추를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 단순히 외교 정책이 다른 게 아니라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는 어떻게 여기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가 어제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서 유세를 가졌는데요.
네.
자신의 기질이 클린턴 후보보다 훨씬 강하고 낫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또 후보의 클린턴 후보의 연설은 지루해서 졸지 않고 깨기가 힘들었다면서 일축했습니다.
본인의 연설은 굉장히 재밌다는 얘기입니까? 선거 날짜가 가까워지니까요. 상대를 공격하는 어떤 그 수위도 점점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트럼프 후보 유세장에서 또 폭력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세장에서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하고 반대자들이 충돌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시위자들은 지지자들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또 계란까지 던졌습니다.
네.
경찰은 초반에는 강경 대응을 하진 않았는데요. 이후에 군중을 해산했고요. 일부 폭력 가담자를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 트럼프 후보 측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공화당의 1인자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드디어 트럼프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자신의 지역구인 위스콘신주 지역신문인 더 가제트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서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폴 라이언 의장은 아직은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라이언 의장이 공화당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칼럼에서 트럼프 후보하고 긴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와 나눈 생각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트럼프 후보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공개 지지가 이 공화당의 다른 지도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는 다소 맑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는 내일 아침에 구름이 많습니다. 오후부터 구름량은 차차 줄어들 것 같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7도, 양덕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평안북도 역시 오전 오후 구름이 끼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를 보이고요. 중강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9도. 강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6도. 용현 아침 14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사리온의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그리고 강원도 오전 오후 구름이 끼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서 가장 덥습니다. 심포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5도고요. 풍산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평강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함경북도 오전보다 오후가 구름이 더 많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이 오히려 더 내려갑니다.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8도,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내일은 모두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가 2m 내외, 그 밖의 해상은 1.5m 내외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미국이나 영국과 협력할 뜻이 없다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오늘 이란 국영 TV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지난해 세계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메네이는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은 약속 이행을 피하기 위한 구실로 인권과 테러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핵 합의에 따라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자 서방 국가들은 지난 1월 경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제재가 해제된 뒤 이란과 서방과의 교역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제재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미국은행들은 이란과의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여전히 테러를 지원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인근 지중해에서 선박이 전복돼 342명이 구조되고 4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항해 도중 침몰한 이 목조 선박에는 700여 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이주기구 대변인은 BOA에 그리스 크레테섬에서 남쪽으로 113km 떨어진 지점에서 구조 신호를 보낸 조난 선박이 발견됐다며 이 선박은 북아프리카를 출발했지만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그리스 해안경비선을 비롯한 5척의 선박과 구조 헬기 등이 파견돼 구조 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의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들의 운명은 난민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지역 최대 연례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각국 국방장관과 군 고위 지휘관들이 참석하는 샹그릴라 대화는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카터 장관은 내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남중국해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건설 활동 등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카터 장관은 지난주 중국이 남중국해 정책과 관련해 자기 고립의 만리장성을 건설하는 위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한반도 긴장 상황과 미중 관계, 아시아에서 증가하는 이슬람 반군들의 활동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인 부모가 아이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산속에 방치하는 바람에 실종됐던 어린이가 일주일 만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홋카이도의 한 숲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7살의 다노오카 야마토군이 오늘 오전 실종 지점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숲속의 군사훈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다노오카군은 일본 자위대가 비를 피하기 위해 만든 훈련장 내 임시 막사에 머물고 있던 것을 수색에 나선 한 자위대원이 발견했습니다. 다노오카군은 조사당국에 걸어서 군사훈련지에 있는 빈 막사에 도착했다며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마당에 있는 수돗물이 유일한 먹거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노오카군의 부모는 경찰에 아들이 공원에서 사람이나 차에 돌을 던지자 버릇을 고친다며 귀갓길에 비포장 산간도로에 아이를 내리게 한 뒤 출발했다가 5분 뒤에 다시 아이를 찾으러 돌아왔지만 사라지고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상호 비난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가 지식과 안정성, 막대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미국 대통령이 되기에 기질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어제 저녁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가진 유세에서 자신의 기질은 클린턴 후보보다 훨씬 강인하고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클린턴 후보의 연설을 듣는 동안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가 힘들었다며 만일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했더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과 모레 각각 버진아일랜드와 푸에르토리코 당원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두 지역에 걸린 대의원 수는 79명에 불과하지만 오는 7일 실시되는 6개 주 동시 경선에서 클린턴 후보 역시 당내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에서 경찰과 공원을 무단 점거한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적어도 24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북부 마투라시의 한 공원에는 2년째 3천여 명이 무단 점거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림에 따라 경찰이 어제 이들을 해산하기 위한 단속에 나서면서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도 숨졌으며 수백 명의 점거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